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추수 감사절 다 잘 보내셨죠? 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감사를 동의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정말 행복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보면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참 기쁨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이 가슴 따뜻한 그런 기쁨을 주는 순간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기쁨의 감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일게 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기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우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이 2012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사랑을 받은 그런 해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또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별로 기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진심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참 많은 순간이 있지만은 그 아이가 이제 좀 철이 들고 그래서 말도 할 줄 알고 그럴 때 정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이 있다면은 아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참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넘치고 정말 살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어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참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전화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참 우리 살만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그 유치원생들에게 아빠 엄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글씨도 잘 이렇게 맞춤법도 안 맞고 잘 쓰지도 못할 텐데 다 이렇게 다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모아서 부모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회가 있으니까 부모님들 다 오십시오. 한국 분들은 자녀들이 뭐 한다면은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 가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그 감사, 부모에게 감사드리는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뭐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많이 봤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감사의 그 아이들이 쓴 편지를 읽고 그 부모가 그걸 들을 때 거기에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렇죠? 참 이 아이에 대한 그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는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참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그리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뭐 이런 질문을 좀 이 지상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정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열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아무리 열을 내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삶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의 열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 말씀에는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죽음과 같은 병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 고통이 무척 크고 그래서 죽음과 맞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정에서도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맛본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 야, 이것은 여러분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함을 나음을 받은 이 나병 환자들의 그 고침을 받은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얼마나 그 가운데 감격이 있겠어요. 야, 내가 정말 문둥병자로서 사회적으로도 내가 고립이 되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죽은 그런 몸인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정말 얼마나 큰 감사가 나와야 할까요? 그런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만 바뀌어지면은 내가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이 상황은 이 열 명의 문둥병자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변화가 보통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생명을 다시 받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 소수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문둥병과 같은 정말 죄악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 가지 고침을 받으면 10분의 1, 한 조금 감사한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이 뒤돌아보는 것이 없으면은 감사가 없어요. 이 뒤돌아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반추한다는 거예요. 반추. 여러분, 이 반추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 줄 아시죠? 이 소는 밥통, 소도 밥통이라 그럽니까? 위장이라 그럽니까? 소는 밥통이 네 개가 있대요, 네 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네 개가 있는데 풀을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은 이 밥통, 저 밥통 저장을 해놓고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반추하는 게 반추. 예, 그것을 반추라 그러잖아요. 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앞만 보고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낫게 되었다. 옛날에는 내 상태가, 낫기 전에 나의 상태는 이렇게, 이런 상태였는데 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상태를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봤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상태를 뒤돌아 봤다는 것이죠. 다른 10명은, 다른 9명은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갔는데 한 명은 반추해 봤다는 거예요.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깨끗함을 입었구나. 깨끗하게 나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반추해 보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바로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그게 이 사무엘 하 1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일국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자기의 과거를 반추해 볼 때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대부분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감사의 스페셜 리스트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서슴지 않고 다윗을 꼽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반추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순간에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준 이 건강, 이게 당연한 거예요. 참 건강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조그만한 그런 아픔이라도 저에게 이렇게 있을 때, 감기가 걸린다든지 뭐 손을 어떻게 좀 다친다든지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보면은, 야, 이 건강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건강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셨구나, 그렇게 내 금강을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편안한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면은요, 정말 교우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얼룩져 있고 서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정말 헌신, 정말 그 헌신이, 저는 이렇게 벽을 이렇게 봐도요, 물론 뭐 벽에 이렇게 자욱 난 것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참 이 벽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리고 이 페인트 하나가 입혀지는데, 천장 하나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우들의 헌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귀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도 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대봐요. 야, 이게 정말 우리 교우들이 다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그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안식일 되니까 내가 차를 몰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오늘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정말 진리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진리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과거를 생각하면은, 반추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어떨까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한번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낳은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미국에 사는 많은 인디언들이 있잖아요. 이 인디언들은 말을 타는 걸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말을 잘 탄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인디언들이요, 말을 탈 때 보면 막 한참 이렇게 말을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춰선대요. 그렇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신나게 달리다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자기의 영혼이 혹시 못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영혼이 쫓아오도록 가다가 기다린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려가면서 정말 한 번쯤은 멈추고 우리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나를 쫓아오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영혼과 육체를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이렇게 땡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탱크가 아니라 땡크. 이 말과 띵크라는 말과요,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대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어원이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생각하면은, 뒤돌아보면은,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제가 이제 오늘 마치는 찬미로 부를 텐데, 제가 이 찬미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세상 풍파 너를 이기여,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의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너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주일도 돌이켜볼 줄 알고, 그래서 정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구나. 그럴 때 우리는 일주일을 지나면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일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늘이 돌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렇죠? 생일을 돌이켜볼 때마다 정말 1년을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돌이켜 볼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상권 162페이지에 있는 이 기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까지 전진한 모든 발자국을 따라 여행해 온 과거의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인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이다. 어떻게 이렇게 영감적으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이래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뿐이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생각을 나게 합니다. 반주해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감사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오는 것이 뒤돌아보면서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내가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하루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들을 소망합니다. 좀 내 생애에서도 큰 일을 좀 이루고 싶다. 위대한 일들, 정말 최고의 어떤 성취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감사 그 하나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면은 내가 많이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요 여유로워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변질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옛날에는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우리 오늘 양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미국에 오셨대요. 참 그 기도가 저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저도 2,000불 가지고, 2,000불은 좀 많은 건가? 가족이 다 오면서, 그렇죠? 빈털터리로 진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제가 가진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때 어려웠던 때는요, 다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십시오. 정말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 기도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차 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한때는 어려울 때는 다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부자니까 제가 제일 많이 느끼겠지만 여러분들도 부자시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것들 돌아보시면은요, 그 모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것들이 한때는 다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줬어요. 그래서 삶은 훨씬 더 여유로워졌어요. 근데 삶이 그렇게 여유로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기도의 제목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사실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소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가 살아나야요 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감사가 살아나야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불붙지 않으면은 교회가 절대로 불붙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일이 이렇게 맡겨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내가 정말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불붙어야 교회가 불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진짜로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불붙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야, 여러분 이 말을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고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생각과 눈과 마음이 다른 데로 가고 교회 일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고 믿음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고, 제자리걸음만 하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도 자꾸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은혜의 감격도 자꾸 줄어들고.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줄어들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사에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420페이지에는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를 타고. 참 우리 이 성경이나 이 영감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이 탐복하게 돼요. 그렇죠? 감사의 조류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감사의 조류. 여러분, 우리도 그 감사의 조류를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가 뭐냐? 감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셨는데 그 감사가 곧 믿음이래요. 믿음. 야,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가 곧 믿음이래요. 믿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한 명, 이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온 것뿐이에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몰라요. 믿음이 얼마만큼 그가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돌아왔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믿음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제가 한마디로 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이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명은 내가 고침을 받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과 이 신앙인의 특징은 완전히 다르대요. 공산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사회의 특징? 이 공산사회에 오래 살은 사람들은 더 더하대요. 저도 그것을 좀 느꼈는데요. 이 중국에 가면은 탈북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저도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몇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그 좀 이렇게 가져간 걸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시고 모아간 걸 제가 좀 드렸어요. 드렸더니 이 사람이 별로 표정이 별로 없어요. 감사를 표시를 별로 잘 할 줄을 몰라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 공산주의에 워낙 이렇게 물들이 감사할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입에 나오면 다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뭐 물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 그래서 신앙인의 은어가 따로 있는데요. 신앙인의 은어, 제일 중요한 은어가 뭔가 하면 감사라는 은어예요. 감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요, 참 여기 이 22장 1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어나 아침에 안장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지우고 이삭을 깨울 때도 아브라함이 말도 안 하고 이삭을 깨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깨우고 눈짓으로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것을 알아듣고 아버지를 아마 따라 나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고민이 컸어요. 참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요,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데 그 침묵이 깨어지는 것이 창세기 22장 8절에 와서 침묵이 깨져요. 이삭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침묵이 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데 그 대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 이것을요. 여러분 감사와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예비해 주실 것이다. 미리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요. Advance thanks라 그래요. Thanks라 그래요. Advance thanks.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네, 갑을 감사해요. 갑을 감사. 갑을 감사.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예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바로 감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인 거예요. 그것을 갑을 감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은 그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탔는데 정말 이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들을 다섯이나 데리고 그 부흥사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에티켓도 없이 그냥 그 뚱뚱한 몸으로 부흥사를 쭉 저쪽으로 밀더니 아이들을 다섯 명을 그 자리에 다 앉히는 거예요. 그 한쪽으로 쭉 밀려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갑자기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거 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하고 그 부흥사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이 여자가 여자분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면 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감사할 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치료봉사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대는 25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 동안 그대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침과 낮과 밤에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누군가 그대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거든 그대의 믿음의 부족과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결부시키기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명 중에 고침을 받은 아홉 명과 같은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한 명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